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9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구륵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침상에서 잠을 자던 이스보셋 왕이 살해를 당하고 군대 장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건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나라를 이끌어 나갈 중심적인 인물 왕과 군대 장관 두 사람이 부재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근심이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답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신과 무관하게 일어난 일들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는데, 다윗이 정하고 가는 길을 보면 그 모든 일들을 일일이 다 설명함으로써 어떤 오해를 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늘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풀어가시는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자리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그 일에 대한 것을 내가 어떻게 신뢰함으로 내 삶의 자리를 지키겠는가입니다. 여러분, 숙제입니다. 외우시고 이번 한 주간 이 문제 가지고 씨름하며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지파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처음 한 얘기가 우리는 골육입니다. 골육이라고 하면 형제이고 가족 이런 의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원어에서 쓰고 있는 골육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의미가 훨씬 폭이 넓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여 부부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골육이라는 의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과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물리적 거리가 있고 또 사울의 집안과 다윗이라고 하는 정서적 차이가 있는, 나라가 나뉘어져 있는, 대립할 수밖에 없는, 대치해온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 형제이니 또 한 부부가 되는 것처럼 연합을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 이 안에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과거에 있었던 인연을 끌어내면서 우리가 원래는 하나였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 다윗 당신이 우리와 함께 출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말을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읽어보면 친구라는 영화의 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친구 아이가 약간 이런 거죠. 우리 그렇게 가깝고 우리가 같이 잘 지내야 되는 사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니 당신은 따라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의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가 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그 말씀을 쫓아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제 다시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성경은 다윗에 대하여서 30살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치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 왕조에 대해서 대단히 함축적이면서도 간단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안에 담아놓은 뜻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오랜 세월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과 맞물려서 고통스럽고 풀어내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 일을 이루어내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다 담겨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여러 역사들과 사건들을 보게 되면 결국 그 안에서 말씀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신다, 그 일에 주권을 가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잘 만들어내어서 그 업적을 하나님이 끌어다가 이건 내가 한 거야, 내 역사야 이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두 가지의 예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그 떠남이 자신의 미래를 좀 더 분명하게 성공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원대한 품을 품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제 가나안 땅인데 그 땅으로 가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에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친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족으로 뭉친 공동체가 하나로 묶여 있어야 합니다. 여기를 떠나는 이상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또 견고한 공동체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자기는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대단히 험악하고 열악한 상황 가운데 나가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왔는데 여기에서 마주한 현실은 기근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해서 왔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굶어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가라, 최소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면 다시 그 말씀 붙들고 가겠지만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기근, 굶주림의 문제, 생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가 드러낼 수 있는 대안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먹을 것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자, 이 결정과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속은 거 아닌가? 거 봐요. 맞다고 그러잖아요. 속은 거 아닌가? 내가 잘못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하나 염려되는 일이 있습니다. 아내 사라가 예뻐서 남편인 자기를 죽이게 되고 아내는 빼앗길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 말씀 주시지 않자 자기가 내놓을 수 있는 대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 하고 나는 남편이 아니라 오빠라고 하자. 애굽에 내려갔더니 아브라함이 예견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내가 이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와 아내에 대해서 불행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났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가라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거기에서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아 대안을 가지고 나왔던 내 인생이 다 망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 대안거리라도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자리까지 갔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힘으로 빼앗긴 아내를 찾아올 수도 없고 몰래 데려온다 해도 애굽 사람들의 눈을 피해 도망갔다가 안 잡힐 거라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하면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에게 엄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들어서야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급히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때서야 아브라함은 아주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인식을 갖습니다. 그러나 갈 길은 아직 멉니다. 그런 거 하나 보여주셨다고 해서 단번에 바뀔 존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이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이 약속이 성취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어 노쇠하였고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 여전히 하나님은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이 일이 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일말에 무언가라도 기대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기적 같은 확률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붙들고 어떻게든 버텨보겠는데 전혀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어떤 기대를 갖는다고 한다면 사람들 사이에서는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헛된 소망을 품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고집을 꺾지 않으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백세의 아들 이삭을 얻어 그 품에 안았을 때에야 바랄 수 없는 중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마주보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어야 하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없으니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니 그 하나님께만 믿음을 두어야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아는 것과 다른 말씀을 로마서 4장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요? 그가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고 죽은 것 같고 사례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이 약속을 확신하고 붙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땐 아닌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의심했고 못 믿었고 그리고 그 약속의 자리에서 도망만 가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끊임없이 낼 수 있는 대안거리를 하나님 앞에 내었습니다. 너의 후사는 너의 허리에서 난 아들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이제 그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집에서 길리온 다메섹 사람 엘리에서를 내 후사로 세우면 됩니다. 이스마엘에게서 얻은 하갈에게서 얻은 이스마엘을 내 아들로 삼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아니라고 하시지만 아브라함도 고집을 피우고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가 믿은 바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붙들었고 견고한 믿음의 자리에 섰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들을 다 믿음이라고 하는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 나왔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다른 대안을 찾아서 그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대충 때워서 이렇게 가면 된다라고 우겼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사실 아브라함은 실패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실패의 길을 걷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그 약속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붙들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끌려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끌려온 자리를 너가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쫓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일들을 그 눈앞에 증거로 보게 하시고 그제서야 보고 오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았기 때문에 드러내는 믿음을 그래 너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하려고 여기 모든 과정들을 이 고백을 가지고 너가 왔어. 너 훌륭하다. 너가 믿음의 사람이다. 너가 믿음의 의인이다 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위인이나 영웅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들이 우리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길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길을 벗어나려고 하죠. 왜냐하면 이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우리 위에 만들어내시는 은혜의 역사가 도저히 없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늘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믿음의 정의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부분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신앙의 신자의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죠. 하나님 내 생에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큰 어려움 겪지 않고 고난 겪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그러나 이 믿음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믿음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어느 때에도 똑같이 작동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고난이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을 때 동일하게 작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 동일하게 작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는 고난의 자리에 있지만 이 고난의 자리마저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은혜의 내용들을 채워가시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여기에서 도망가거나 포기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제대로 가지고 있는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고난이 있습니다. 왜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이 고난 다 없애주십시오.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뜻은 다 뒤로 물리치고 무조건 이 고난 풀어주세요. 저 힘들면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 내게 고난을 허락하신 거라고 한다면 저 반대합니다. 하나님 치워주십시오. 그것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평소에 내가 이야기하고 붙들고 있었던 믿음은 뭐냐? 잘못된 거라는 거죠. 잘못 알고 있던 거라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처지와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 삶은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약속의 길에 그 위에 머물고 있다.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그 자리에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는 그 포로 귀환에 대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어느 나라의 역사든 그 안에는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에 대한 자랑, 자부심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선민사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택함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해야 되는 자들인데 오히려 그 이방 나라의 왕과 군대에 무너져서 이방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도 하기 싫은 일들이 그들의 실제 역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살았던 땅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렇게 부정한 이방인들에 의해서 무너질 거라고 한다면 왜 우리를 불렀고 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라고 하는 끊임없는 질문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이러한 멸망은 다릅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주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그 나라의 멸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망하는 것은 군대가 약해서가 아니다. 너희가 망하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다. 너희가 망하는 것은 경제력이 약해서가 아니다. 너희가 망하는 것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쫓아갔기 때문이다. 이 분명한 사실을 나라가 망하기 전에 말씀을 전해야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다가 나라가 망하면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미리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힘이 없어서 망했어 라는 걸로 갔을 겁니다. 하나님 그거 그렇지 않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 미리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러면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가? 이 망하는 나라 왜 세우셨는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답도 주셨습니다. 너희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이 지나면 돌아오리라는 말씀입니다. 70년의 세월은 대단히 깁니다. 강산이 7번이나 변해야 되는 길고 긴 시간이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포로로 잡혀가는 그 해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포로 생활 내내 자라서 성인이 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내가 낳은 그 아이가 자라서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태어나서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의 길고 긴 인생입니다. 그러면 말이 좀 안 맞긴 하지만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 어느 정도 안정되게 정착을 합니다. 그러나 70년이 지난 후에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 고국은 황폐해져 있습니다. 여기는 안정되어 있지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앞날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거기 가면 더 고생해, 더 망해, 좋을 것이 없어. 그러나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때를 보게 됩니다. 이 70년의 시간을 기다린 자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주신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는 그 70년 이후에 약속에 대한 내용들을 붙들고 삽니다. 그리고 그 때가 다가올수록 정치적 변화가 있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시대가 변하면서 이런 일들이 가능해져.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그 때가 다가왔을 때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어떻게 포로된 땅에서 70년이나 지나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그 때에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가?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고 그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내 백성 돌아가서 성전을 짓게 하라. 그 명령 받은 이방인의 왕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너희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하시는 것. 이를 통하여서 역사의 주인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하나님이 두신 은혜의 목적들을 다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또 아브라함이 드러내 보였던 실패와 실수를 우리도 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을 놓치지 않고 끌고 가셨던 그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졌던 경험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게 될 때에 아, 이 고난은 지금 내게 이러한 의미를 두고 있어. 그 고난을 그렇게 해석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지나왔던 시간 속에서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쫓아오게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왜 기억하는가 하면 정말 내가 감당하기 버거워서 정말 내가 절망 가운데서 포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마치 사막에서 이렇게 한 모금의 물을 주시듯이 우리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사실들을 통하여서 아, 내가 지금 혼자 버려져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러한 은혜의 일들을 다듬어내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이렇게 버티고 견디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 그때에는 의미 없이 버티는 것 같고 어떤 근거 없이 견뎌야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내몰리면서 가는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의미 없지 않고 근거가 없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니에요. 이제 그냥 하나님 뭐 할 것 없이 그냥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너 믿음으로 잘 오고 있어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결국 그의 품에 그의 허리에서 난 믿음의 후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때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갖는 그 무한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이 아브라함이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한국 교회에서 이 아브라함을 뭐 믿음의 조상, 또 주저 없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저 부러운 믿음의 대상으로만 삼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이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동일한 자리에서, 동일한 조건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이 똑같이 대해주시면서 아브라함이 할 수밖에 없었던 믿음의 고백을 내가 너희에게서 받아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오늘 우리의 생애에 동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어려워하는 문제들 뭘까?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뭘까라고 할 때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죠. 때로 우리는 어떤 질병으로 대단히 육신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왜 이렇게 아플까? 왜 나에게만 이런 육신의 질병이 있나? 이제 이런 절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거기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생명이 주께 있다. 주께서 정하시고 끌어가시는 그 모든 인도하심에 다 내어 맡길 수 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면 그 육신의 연약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고백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같은 찬송을 부르고 은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한 부분들이죠. 우리의 자녀는 내가 낳았지만 내 자식 아닙니다. 하나님 자식입니다. 부모인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우리의 자녀들의 생애가 복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충족시켜서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녀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것처럼 행하실 때에 그 자녀가 가장 복되다는 사실을 알고 그 자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큰 은혜요 복인 것을 우리가 또한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야 합니다.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참 궁핍하고 빈곤합니다. 손에 있어야 할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여다보면 결코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모자라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로 먹고 살았는데 매일 쏟아지는 만나이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은혜라는 것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놓쳤을 겁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매일 아침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떡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계신다. 이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놓치고 생각하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음의 고백으로 알 때 우리는 부족하다, 없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자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이 상황과 이 처지에서 우리는 그 어떤 기대도 그 어떤 소망도 가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와 심판과 죽음의 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와라 라고 하는 수치와 모욕의 말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구속이 완성이 되고 승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그 다음에 새 생명의 자리로 나오는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공식의 큰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섭리하십니다. 아무리 힘겨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은 수없이 은혜되는 내용들을 만들어서 내가 일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가게 하는 그 길을 걸어가라. 그 걸어가는 것도 내가 너희를 이끌고 있으니 담대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그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윗이 처해 있는 공경한 상황 속에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그 일이 있는 것을 알고 이번엔 여기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저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윗의 영광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들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견디게 하시는가 숙제 해오시기 바랍니다. 그 증언을 여러분의 삶의 고백으로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수없이 많은 절망과 수치와 좌절로 채워져 있어서 다 끝이구나 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자조 섞인 한탄밖에 나오지 않는 그 자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하나님 우리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귀하고 귀한 영광의 목적 약속의 말씀들을 채우시고 걷게 하시는 길이요 자리인 것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지혜로 걷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붙드셔서 끌어가시니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고 가게 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풀어내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신뢰함으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결단과 다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애를 복되게 하시는 주의 손길을 쫓아 나아가는 주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우리의 생애를 우리가 그려놓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리시고 이끄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영광을 알기에 믿음을 가지고 이 길 위에 서서 주 바라보며 나아가리라 다짐하는 주의 사랑을 입은 송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